때는 바로 2011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요. 저는 신발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신발을 지금까지 신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신발을 왜 구입하고 또 이렇게 기억하게 되냐면요. 그 신발을 처음으로 해외 직구, 요즘 많이 하신다는, 또 젊은 층들은 뭐 다 한다는 해외 직구로 처음 사본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더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은 2011년에 샀던 그 신발이 제가 처음으로 산 메이커 신발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이면 이제 30살이 될 때잖아요. 그때까지 메이커 신발을 안 신고 뭐 했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물건을 좀 험하게 쓰는 편입니다. 제가 뭐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을 다해 야 험하게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옷도 갈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냥 무심코 쓰지만 뭐 물건을 이렇게 좀 막다루는 편이다 보니 신발이고 옷이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달콘 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살 때 되도록이면 싸고 그냥 잘 제 몸에 맞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샀던 거죠. 근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해외 직구가 있는 것을 알고 또 해외 사이트에서 그 신발을 한 켤레 구입하는데 이 신발이 이제 나이키 네, 제품을 얘기해도 상관없죠. 네, 나이키. 네, 저 신발입니다. 네, 저 신발인데 예쁘죠? 제 눈에요. 네, 사람이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눈에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저거를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뻐서 저거를 구입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해외 직구로 사면 한 달가량이 걸립니다. 저때도 한 달가량이 걸렸고 원가가 원래 가격이 한 20만 원 후반대 하던 것이 인터넷가로 해외 직구로 8만 원 한다는 겁니다. 안 살 이유가 없죠. 사야죠. 그래서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해외 직구로 처음 구매했고 저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근데 저 사연이 더 깊은 사연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산 이제 메이커 신발이고 해외 직구이지만 더 사연이 깊은 것은 저 신발을 사고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오고 나서 저 옆에 글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평양을 넘어 한 달 만에 받았구나 나의 신발이요. 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기다가요. 네, 신발 얼마나 좋았으면 사진까지 찍어서 페이스북에 다 올렸겠습니까? 네. 30살인데요. 네. 그렇게 올리고 나서 제가 저 신발을 애지중지 신었겠죠. 열심히 또 이렇게 아껴가며 신었습니다. 2주쯤 지났는데요. 뭔가 발 뒤꿈치 쪽이 삐그덕삐그덕 하는 겁니다.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가 터졌나? 내가 너무 험하게 신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자꾸 내려앉는 겁니다.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아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죠.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지금도 있지만 리뷰 글이 달려 있잖아요. 이 상품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달려 있는데 그걸 저는 그 당시에 보지 않고 샀죠. 근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이 싼데 제품도 쌉니다. 짝퉁이네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는, 20몇만 원짜리인 줄 알고 싸게 8만 원 주고 샀던 상품이, 짝퉁인 줄 모르고 샀습니다. 그제서야 그 신발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마감 처리가 본드가 이렇게 흘러나와 있는 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이 이렇게 멀었던 거죠. 그 당시에 사이트를 보고 가격이 싸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의 디자인이 있는 상품을 보니 이렇게 획가닥 했던 것 같습니다. 짝퉁인지 모르고 진품인 줄 알고 그 상품을 사게 되었죠. 아무리 짝퉁은 멋있어 보이고 이게 똑같이 보이고 아무리 이것이 좋아 보여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모조품이죠. 진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는 평범하지 않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1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첫 서두의 바울의 인사말이며,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첫 문구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하나도 일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한 것, 없는 것,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은 오늘 요즘 친구들의 표현으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돌직구라는 것은 무거운, 즉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정곡을 찌르는 말이죠.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7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이 없다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짝퉁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오늘 7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가르친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후에 또 등장하니까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라고 적어놨지만 다른 복음은 곧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짝퉁을 진품처럼 보이게 해도 그것은 진품이 아니든 말이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조는 강경하게 날아듭니다. 8절에서 보듯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 쓰기 참 쉽지 않죠. 또한 말할 때도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경한 어조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9절에도 반복하여 적혀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돌직구, 정곡을 찌르는 말을 강경하게 표현합니다. 두 번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강조입니다. 강조.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강조를 하고 있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에 대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단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 말을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을 겁니다. 이 편지도 그 맥락 안에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6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분명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셔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4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온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구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서 온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그 일들을 역사로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한 적도, 우리를 구속해준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죄에 빠져있던, 있었던 것을 건져주셨음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을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 앞에 뜨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선택, 자신의 어떠한 결과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에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근거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어, 우리의 선택이었어, 믿기로 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 근거는 나의 편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래도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 말이죠.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내가 걸어서 내 발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럼 수요일에 오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곧잘 생각합니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직분을 맡으면 더더욱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같이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 더더욱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겸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실히 고백하고 깨닫지만 제 마음 깊숙이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들이, 내가 열심히 때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에 깨달았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곧 건져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자신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로 광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의 부름은 거기에 걸맞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삶으로 요구받습니다. 즉 구원받은 다음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도록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 찬양과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 아니 복음이 아닌 것은 바로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도 우리는 이 위험성을 계속 도사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더 그 위험성은 도사리게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셨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99%는 하나님께 있고 1%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나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로 변질시키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우리는 그 사이에 늘 언제나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팀 켈러는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의 이 부분을 현대교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구원받고 행위로서 내 삶을 더 열심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사랑하고 착하게 사는 한 믿음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인데요. 자유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착하고 선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착하기만 하면 내 본질이, 내 성격이, 내 모습이 그렇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장이나 관습, 형태 등이 형태균의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교회 나올 때 복장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라고 규정지어놓은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우리는 다 걸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행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고 살아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르면 이라고 생각이 들고, 때로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와 방향과 내가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바르면 이라고, 그것들이 다 구원과 때로는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그것이 곧 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복음, 구원을 받은 후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들이지 이것이 구원과 연결될 수 없다라고 오늘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곧 구원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해야,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구원과 연결짓는 것은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하죠. 바울은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에게 매인바된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바울을 이끌어간다는 말씀이며, 사람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짝퉁 말입니다. 짝퉁은 진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슷하고 똑같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진품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과 우리의 사단의 꾀임과 올무에 빠지는 것,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빠져있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자신들이 행위와 노력에 의해, 아니면 자신이 행한 어떠한 결과에 의해 구원받으려는 태도, 방향성,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의 여호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중요하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제 아들이 있죠. 제 아들은 김온유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제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아무리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뛰어다녀도, 제가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말썽을 피우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죠? 제 아들입니다. 딴 데 가서 김 목사님 아들이시 이렇게 얘기하지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빠져있는 다른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았다고 하면 뭔가 깨림칙하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노력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라고 오늘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그것이 너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너희를 부르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노력 여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노력으로 둔갑시킵니다. 우리가 더 믿었으니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내가 믿었다는 것은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은혜를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고백은 다만 이것뿐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요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코로나 시대라서 더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부에게 미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사에 보듯이, 가사 잠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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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는 이 은혜까지도 사실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고 깊으신 분입니다. 내가 아는 것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 하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 살면서 더 깊이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일도 살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바울은 강경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둔갑된 다른 것은 우리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별하기 쉽고 가려나기 쉬우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쉽게 찾아온 모조품과 같은 짝퉁과 같은 그 다른 복음은 우리를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게 할 만큼 우리 깊숙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양 착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내면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둔 것, 나 중심적으로 신앙을 당겨와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왜곡하여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 것, 내가 그래도 열심을 다한 것들,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낸 것인 양,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숙이, 또한 내 삶 깊숙이, 내 신앙생활과 깊숙이 신앙생활 깊숙이 찾아온 그 위험성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갈라디아 교회에 그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 내가 말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내는 것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복음이 아버지만 나인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맡은 직분과 삶의 태도와 방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곧 내가 구원을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신앙 깊숙이 아버지 하나님 모조품 같이, 아니 진품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깊숙이 찾아와 우리를 귀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결국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들이 가득하여 더욱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중함을, 때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더 아버지만 가혹함으로 아버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또 영성 리트리스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강건함을 또한 채우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히 우리 위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 지금 영성 리트리스로 아버지 말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은혜와 또한 주님 아버지께서 그 영육의 강건함을 붙드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대로 또 안전히 아버지 돌아오셨을 때 더 큰 은혜 속에 아버지 정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안전히 아버지 교육자들도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와 또 안전히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도,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은, 주님, 제가 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하여 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비교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부르심, 그 건지심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고,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강림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강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